그 시절 다른 사람의 사인이 새겨진 내 작품을 볼 때면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나 야릇한 쾌감을 느꼈다. 비틀린 질투심이랄까. 그가 내 글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공책에 글을 써놓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밤이 오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표현들을 다시 읽어보다가 필자의 이름을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불러보거나 다리를 마구 흔들고 소파에서 미친 듯이 웃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아내와 정을 통한 기분이었다. 안녕, 잘 있었어요? 하우징이에요. 두 번째 다독이는 밤이네요. 지난 일주일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매일매일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빨강머리 애니 전해준 기운이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이한 책을 당신과 읽어볼까 해요. 시쿠 부아르키라는 브라질 작가가 2003년에 펴낸 부다페스트라는 책이에요. 제가 방금 특이한 책이라고 소개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책의 작가 양력이 참 특이합니다. 시쿠 부아르키는요, 브라질의 가수이자 기타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 작가, 극작가이면서 시인이에요. 와, 직업이 몇 개인지 깜짝 놀랐죠? 이 작가는요, 부다페스트로 브라질의 맨부커상인 자부치상을 수상했대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바로 음악가이자 화학자인 루시드 폴. 책을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시드 폴 때문인데요. 처음 보는 브라질 문학을 번역한 사람이 TV에서 내가 봤던 사람이네 하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만 봐도 좀 특이한 책이란 사실 아시겠죠? 부다페스트는 꿈인지 현실인지 호풍인지 진실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기법으로 전개됩니다. 익명이란 이름 아래 숨죽여 살아야 했던 데필 작가가 부다페스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의 기묘한 삶과 사랑을 그려냈어요. 우선 이 부다페스트의 줄거리 먼저 읽어드릴게요. 줄거리는 예스24에서 참고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데필 작가로 살고 있는 주제 코스타. 그는 12제곱미터의 작은 방에서 코파카파나가 한눈에 들어오는 방 3개짜리 사무실로 회사를 확장시킬 만큼 능력 있는 작가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신문 일면에 실린 글을 볼 때마다 비틀린 질투심과 공허함을 느낀다. 남편이 무슨 글을 쓰는지조차 관심 없는 아내 반다와 5살이 되었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뚱보 아들 사이에서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그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신이 쓴 글을 읽고 또 읽는 걸로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주제는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책의 실제 저자가 자신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괴로워하다가 부다페스트로 떠난다. 그리고 아내에게 한 말을 잊기 위해 그때 사용한 포르투갈어를 완전히 잊기로 마음먹고 헝가리어 선생 크리슈카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헝가리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몇 년의 노력 끝에 헝가리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그는 유명한 시인의 작품부터 학교 과제까지 맡으며 부다페스트에서도 데필 작가의 삶을 이어간다. 조금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때쯤 결국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하게 되고 다시 리우데자네이루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는 일했던 회사도 사장도 심지어 아내와 아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헝가리 영사의 전화를 받고 다시금 부다페스트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느닷없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불리며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데 데필 작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죠. 분명히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그림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주제코스타.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대필만 할까? 분명히 많은 사람을 매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외국어 공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지는 책이었어요. 주인공 주제코스타는 헝가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모국어를 완전히 잊고 마치 아이가 글을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여요. 하우징의 교환일기 때부터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도 전공이 외국어, 중국어잖아요.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지낼 때 주제처럼 치열하게 공부했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반성일까요? 당신은 외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따라올 수 없는 한계가 작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번역한 루시드 폴은 옴기니의 말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후천적인 학습으로 다른 언어를 독해낼 수야 있다고 해도 그 언어와 함께 살아온 모어화자들처럼 온전히 그 맛까지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난 부정적이다. 우리말로 노래하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 노랫말을 다른 언어로 어떻게 옮기더라도 우리말을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얻는 감흥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한 시인 코치시 페렌츠의 삼행시처럼 이방인들은 그 오직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말의 장벽 앞에서 늘 속수무책이니까. 얼떨결에 부다페스트에 떨어진 브라질인 주제코스타는 자신도 모르게 헝가리어에 매료된다. 그가 크리슈카 그리고 마자르어를 만났던 그 순간 그는 이미 이방인 주제코스타가 아니라 부다페스트의 조제 코슈터가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모어로도 써본 적이 없는 시를 이방의 언어로 쓰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모어의 억양이 그를 끈질기게 괴롭힌다. 버리고 싶은 모어의 흔적은 버리고 싶던 익명이었을 것이다. 당신도 외국어를 하나쯤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단지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면 이 책을 한 번쯤은 뒤적여 봄직하네요. 주인공 주제코스타에게 언어란 그의 정체성과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자, 이쯤에서 우리의 두 번째 밤을 부다페스트의 시작으로 마무리해 볼까 해요. 낯선 말을 배우려 하는 사람을 놀리는 건 금물이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역과 이름이 비슷하고 색이 똑같은 푸른색 전철역에 불쑥 내린 나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기 도착하고 있어, 거의. 그 순간 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개인 교습 선생인 그녀가 그 문장을 다시 말해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거기 도착하고 있어, 거의. 아마도 거의라는 단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실수를 꼭 집어주진 않고 그저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깔깔대며 웃었고 나는 수화기를 냅다 던져버렸다. 자기 집 현관 앞에서 만났을 때도 그녀는 키득거렸다. 웃지 않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녀의 몸은 웃음을 참느라 들썩거렸다. 그녀는 내가 천천히 처음엔 코, 다음엔 귀, 이어 무릎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도착한다는 말로 들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농담이 나에겐 재미있을 리가 없다. 크리슈카는 그제야 조금 풀이 죽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손가락을 들어 떨리는 내 입술 위에 갖다 대었다. 이제 나는 헝가리어를 완벽하게, 아니 거의 완벽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할 때면 여전히 내 말 어딘가에 옛 억양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된다. 중요한 국내 시사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선 나는 보통을 잘 쓰지 않는 동사도 쓰고 배웠다는 사람들의 말을 바로잡아주기도 하는데 만일 이상한 억양이 툭 튀어나오기라도 한다면 그건 재앙일 것이다. 물론 그런 근심을 정 떨쳐버리고 싶다면 그냥 크리슈카를 찾아가면 된다. 뭐 믿었지 않은 구석도 있지만. 그녀는 나를 계속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있으려는지 어쩌면 나도 바라는 바겠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에게 비밀스럽게 물어본다. 이제 억양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녀는 심술궂게 대답한다. 천천히 처음엔 코 그리고 귀. 그러고는 자지러지게 웃고 이내 미안해하고 내 목을 껴안는다. 늘 이런 식이다.